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 것을 알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강권하여 빨리 로마를 벗어나 피난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로마성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은 로마성을 향하여 급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로마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아니 주님 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입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베드로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길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내 소원대로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네 뜻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아도 결코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감격합니다. 배신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자 그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그럼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베드로 너에게는 너의 인생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인생이 있는 것이니 너는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두 번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언제 하셨느냐?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따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낙심한 베드로를 세우시고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왜 두 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의 고집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말로는 따랐지만 온전한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너는 늙어서 두 팔을 벌리리니 그랬습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나를 따르라. 내 욕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내가 이번에는 박혀야지. 그렇게 결심했고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나는 거꾸로 자격 없는 이 죄인은 거꾸로 못 박아주소서.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이지. 그야말로 두 팔을 벌리고 자기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지금까지 수없이 말은 했지만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내 욕심과 고집 못 버리고 말로만 따르는 일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두 팔 벌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떤 좋은 아버지가 아이에 대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손잡고 거기를 가야겠는데 아이가 기뻐하며 따라오면 그 길이 너무도 즐겁겠죠. 대화하며 즐겁게 쉽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의견에 반대하고 울고 떼쓰고 고집을 부리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가 없느냐. 서로 싸워야 하고 불편하게 되고 목적한 지점까지 못 가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몸에서 힘을 다 빼고 두 팔 벌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 팔 벌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24절 말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책은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24절에 똑같은 단어 나오죠. 증언이라는 말. 여러분, 증언이 뭐죠?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역할은 뭐죠? 증인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통하여 어두운 사건에 빛을 비추어 그 사건을 파악하게 만드는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어디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26년 3월 3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시간이 아침 7시쯤 되었는데 수서역 사거리에서 내 앞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교통신호는 좌회전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늦게 급히 나온 것입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저도 급히 급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과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까지는 사건의 진상을 전혀 몰랐는데 그 증언을 들음으로써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본 것처럼 환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증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 이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증언 이전에 사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고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고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서 사건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증언을 하는 거죠. 현육으로 생각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자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사건을 보고 기억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증인의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전승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90 후반대의 나이였는데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고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그 요한의 위치가 대단히 존경스럽고 존귀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선생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힘이 없어서 강대상을 손에 붙잡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만 들어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일평생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이 펜을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람이거든요.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쓰시고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기록된 신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읽고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깊은 영성과 놀라운 신학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기록이라 할지라도 모든 기록에는 세 가지의 약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계가 뭐냐 하면은 분량의 한계라는 거예요. 25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과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거를 다 기록하려면 모든 책에다 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걸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으며 그 소문이 퍼져서 어떻게 많은 효과를 이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있느냐? 없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어제 하루 지나온 시간을 24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다 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쓰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고 뽑고 또 뽑고 발췌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분량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토요일 날 춘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아침 예배는 큰 교회를 찾아가서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이 됐는데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그 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라. 근데 예배 중에 이제 회원 점명을 하는데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회원을 딱 세보니까 한 30명이 넘어. 아이고 이거 지루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참 독특하다. 저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지 그 성경 듣는 것도 은혜가 되니까 기분 좋게 듣자 하고 쭉 듣고 있었는데 한 회원이 이름을 부르니까 뻘떡 일어나서 성경 한 절을 암송하는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하고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무거나 한 절 읽으라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찝은 한 절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구절을 잘 생각하고 정말로 성경에 있나 찾아봤더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도 아니고 어떻게 그 구절을 뽑았을까? 참 그렇다 하고 혼자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 내용도 다 꿰뚫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중요한 것 중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발췌해서 조금만 기록했다. 이게 분량의 한계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 전달자의 한계입니다. 내가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너무너무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전에 제가 유명한 사진작가하고 만나가지고 그림과 사진의 차이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제가 제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진을 보면 이건 내가 찾던 바로 그 장면인데 하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반갑고 애틋한 기분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작가가 가만히 있더니만은 저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느 장면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겨울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그 장소에 있는 꽃도 만져보고 그 자리에 서서 바람도 들여 마셔보고 그 장소와 내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가와 그 피사체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형성된 어느 순간 완벽한 구도, 완벽한 명암, 완벽한 색상이 살아있는 작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셔터를 누른다고 명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진은 사귐과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사진 한 장을 찍는데도 친밀해지고 친밀해질 만큼 사귀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사진 한 장도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기록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록을 했지만 뭔가 더 없는가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뜻이죠. 이게 기록자의 한계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 한계를 많이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뭔가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힘들어하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죠. 성령께서 주신 영감 제가 다 파악하여 표현할 수 없으니 그 성령께서 회중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달자의 한계예요. 요한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문법학자들은 다 분석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영수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는 자기 힘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계가 뭐냐? 읽고 듣는 자의 한계입니다. 듣는 자는 다 어떻게 듣느냐?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듣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되는 구절에 줄을 치라고 하면 줄 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내 상황과 처지와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듣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쓸데없이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발췌한 가치 있는 기록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하는 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전달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한마디로 줄이면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 증언은 참되다 고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 기록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참이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그 기록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참된 것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성경을 기록한 후에 말로만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한 것이요. 그 증언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언을 참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증언이 참되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이요. 그러나 내가 그 증언을 참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증거는 그 개인에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초대를 받고 그 증언을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증언을 내가 믿으면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모든 주님의 말씀과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증언을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요한이 그 체험과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한 것처럼 그 증언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의 신앙이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20장 마지막 절,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증언을 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를 믿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이란 증언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요한의 믿음을 계승받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내가 그 이름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안 믿으면, 그러나 믿지 않으면, 수없이 읽고 교회 다니지만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될 뿐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증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가,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이 위대한 증언을 참으로 믿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응답함으로써 우리도 요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했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감격과 은혜를 다 쓰고 싶었지만 언어와 글의 한계로 인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 이제 이 증언을 읽고 듣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경험한 그 사건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내가 가지게 된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증언을 참으로 받고 우리도 그 사건에 동참하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